사도행전 26번 메시지 사울의 회심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사울의 회심을 계속 살펴봅시다. 사흘 동안 기도함.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니. 땅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비록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3일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시력을 앗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울의 영리한 생각도 처리하셨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사울은 히브리 종교와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정치에 정통했습니다. 그는 서양 문화의 3대 요소에 훈련되었었습니다. 사울의 시력을 앗아가실 때 주님은 사울이 그분에 관해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9절은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흘 동안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1절에 기록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흘 동안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것도 보지 못했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기도뿐이었습니다. 나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를 구하면서 예수를 분석하려고 애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혼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가 장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게 말씀하셨다. 도대체 어찌 된 셈인가? 예수는 내가 그분을 핍박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분이 내가 핍박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 사흘 동안 사울은 이 같은 문제들에 관해 기도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상의 이상이 거듭되고 계시의 계시가 거듭되어 그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그의 체험은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보는 것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그는 주 예수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동안 그는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여호와이시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을 강하게 증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게 나타나셨으므로 부활하신 게 틀림없다. 사울은 계속 나아가 주님의 승천을 생각했을 것인데 그분의 승천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을 내포합니다. 사울은 현재 하늘에 계신 분이신 주께서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했던 전부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그의 존재 안으로 텔레비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에서 주님에 대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사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육신과 죽으심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보았던 이상들을 통하여 사울은 복음의 완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수와 단체적인 나. 사울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여호와 구원자이심을 보았을 뿐 아니라 주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이신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그분을 핍박했다고 말씀하셨다. 틀림없이 이것은 그분이 그분의 따르는 자들과 하나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사울은 그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울아, 이 나란 개인적으로 나를 포함하고 단체적으로 나의 몸을 포함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늘에 있지만 단체적으로 그 몸은 땅 위에 있다. 내가 나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했을 때 그것은 나의 몸을 핍박한 것이다. 나의 몸을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9장 4절에 나는 단체적인 것으로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다 포함합니다. 9장 5절에 따르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나와 5절의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큰 의미를 지녔으므로 사울은 예수와 이 단체적인 나에 관해 깊이 숙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 그는 나와 예수 두 단어를 분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틀림없이 구원받고 본질적인 그 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했습니다. 9장 5절에서 사울은 그분을 알지도 못한 채 예수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울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말씀하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본질적인 그 영이 그의 존재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그 영의 영감 아래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그는 구원과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완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단체적인 나에 대한 사울의 체험은 틀림없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의 장래 사역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 체험은 그의 사역의 기초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매우 강했습니다. 그는 신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용어를 사용한 유일한 저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회심할 때 단체적인 나에 관한 메시지, 곧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몸을 크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몸의 대표자에 의해 확증됨. 사울이 구원받은 직후에 주님은 그 몸에 관해 그를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사울에게 내가 일어나 그 도시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게 말할 자가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사울아, 나는 내가 해야 할 바를 말하지 않겠다. 너는 나로 인해 직접 구원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했고 선택했고 불렀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내 몸의 대표자가 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몸의 대표자가 너를 내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곧 보겠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고 했을 때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그의 구원이 몸의 대표자에 의해 확증되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왔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울과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길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런 뒤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접촉하러 갔습니다. 사울을 접촉했을 때 아나니아는 그가 주 안에 형제임을 인정했습니다. 만일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으셨더라면 믿는 이들 중 누구도 사울을 형제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몸의 생활의 실행에 관한 뛰어난 교훈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됨. 9장 17절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서의 충만은 경륜적인 영의 외적 충만입니다. 9장에 있는 사울의 경우와 8장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에서 몸의 머리께서는 경륜의 영을 보류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외인으로 여기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대해 경륜적인 영을 유보하셨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했으리라고는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머리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신자들 위해 손을 얹고 안수할 때까지 경륜의 영을 보류하셨습니다. 머리께서는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표시로 경륜적인 영을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의한 안수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물론 다소의 사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요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잔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돌이키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바울은 자기 속에 본질적인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의 머리께서는 그 몸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안수할 때까지 경륜적인 영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러한 국면에 그가 구원받았고 하나의 지체로 몸 안으로 머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증거로 경륜적인 영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실상 사울은 특별한 지체, 곧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한 막중한 위임을 짊어질 지체였습니다. 9장 1절부터 19절 안에 묘사된 것 전부를 합당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이 부분 안에 기록된 것의 의미를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비단 성경과 그 외에 다른 이들이 쓴 책을 통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사와 체험을 살펴봄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연구와 체험의 결과로서 우리는 9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중요한 요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요점은 단지 하나의 가르침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매 요점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에서 보는 하나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성.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주도적인 핍박자요, 예수를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자가 구원받고 하나의 그릇이 되었음을 봅니다. 사울은 머리와 몸과 하나 되었습니다. 몸의 한 지체로서 그는 하나님의 신약 계시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하늘에 속한 위임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서신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신약 계시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서 14권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성으로서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의 사역에서는 시작을 볼 수 있으나 완성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완성을 위해서 또 하나의 그릇,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약 경륜을 이루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에 특히 중대한 이 서신들을 쓰게 하시려고 그분의 지혜로 바울을 옥에 넣으셨습니다. 택한 그릇. 9장 15절에서는 다수의 사울이 택한 그릇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중요한 영적 용어인 그릇이란 말을 주목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릇이란 담는 용기이므로 도구나 무기와 다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에는 그릇들의 중요성에 대한 뚜렷한 강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9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들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상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그릇들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소의 사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으로 그를 충만케 하여 그럼으로써 그를 뛰어난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글들에서 우리는 그릇이란 단어의 영적 의미가 발전된 것을 봅니다. 사울 자신이 택한 그릇임을 알게 된 것은 아마 아나니아를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이 주님에 의해 구원된 것은 다만 그분의 사도, 그분의 종, 그분의 사역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그릇이 되도록 택함받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사울은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나를 담을 것이요. 그의 사역은 나를 이방 세계에 전해줄 것이다. 우리 모두 사울이 택한 그릇이 된 것의 중요성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생애와 글들에서 우리는 서양 문화의 세 요소, 히브리 요소, 헬라 요소, 로마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요소로 된 구성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히브리 종교, 헬라 문화, 로마 정치를 포함했습니다. 그는 이 요소들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마녀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담고 전하기 위한 질그릇으로서 적합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릇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적 이상을 볼 필요성. 성경을 연구할 때 오직 흑백 문자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 이상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신성한 칭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아를 가리킴을 계시하셨을 때 그러한 이상과 통찰력을 가지셨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단순히 성경의 문자로만 읽어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적 이상과 통찰력을 가짐으로써만 이 신성한 칭호의 부활이 암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이해를 갖는 것은 성경을 비유화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추론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을 때 우리 또한 나와 예수와 택한 그릇에 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